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북서쪽 외곽 도시 부차에서 드러난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멈출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다른 시기 다른 대륙들에서 여러 전쟁 범죄를 목격했다면서 지금은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가 지구상에서 약함을 보여주는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군의 행동에 대해 러시아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러시아의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명령이 어떻게 이행될지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인과 고문, 폭발로 잘려 길거리에 버려진 팔들, 줄에 묶인 채 뒷머리에 총을 맞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 등이 앞으로 러시아의 이미지로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될 것이라며 이 기구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겨냥해 끔찍한 전쟁을 시작하거나 전쟁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을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가 심판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은 일시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구체적 사실을 풍부하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점령 기간 동안 부차와 다른 도시들에서 일어난 전쟁 범죄는 오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수도 외곽 도시 부차에서 드러난 민간인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대의 주먹을 맞은 느낌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둔감해서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벌어진 전쟁 범죄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기록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CNN 방송에 우리가 유럽에서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민간인을 겨냥한 만행이라면서 전쟁 종식의 책임은 푸틴에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부차에서 살해된 민간인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오늘 규탄 성명을 내고 그 이후 외곽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겨냥해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국제인도주의 법에 위배된다며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일본은 가장 강한 수위로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동유럽 국가 리투아니아 정부는 유럽연합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에너지부는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는 것을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협박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응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에 다시 집중하기 위해 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편하고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오늘 트위터에 올린 자료에서 러시아 정규군뿐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민간 용병 집단인 와그너 그룹 역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밀병기로 불리는 와그너 그룹은 그동안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해 활동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가 비밀리에 예비군을 소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가 소집 대상 예비군 후보자들을 뽑는 과정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약 6만 명의 추가 병력 동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 방송은 우크라이나 군당국의 이 같은 주장이 정확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아프리카 국가 말리에서의 대량 학살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주 초 말리 중부 묵티 지역 모우라 마을에서 많은 주민들이 살해당했다는 극도로 불편한 증언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국무부는 이번 학살이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용병 집단인 와그너 그룹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무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보도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4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또다시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정부기관과 자회사 등에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담긴 중국 견제 목적 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찬 당 비서가 한국 국방부에 사전 원점 타격 발언 후 대남 위협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최고는 6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정부기관과 자회사 등 다섯 곳을 겨냥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관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 로켓공업부, 그리고 합장강무역회사, 조선노운산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 자회사 4곳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북한의 WMD 연구개발 조직과 수익 창출에 관여하는 자회사 4곳을 겨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로켓 공업부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관련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북한의 해외 대표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자회사 4곳은 로켓 공업부를 위한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내 합작기업 설립, 중국 기업과의 대규모 사업 모색, 정보기술 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해외 수출, 해외 식당 설립, 국제무역과 관련한 북한 해외 공간 인력들과의 협력, 유럽 기업이 제조한 대형 장비 수입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됩니다. 또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제재를 고의로 회피하는 외국 기업, 개인, 금융기관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무부는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25일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니 젤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영내와 세계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WMD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미국의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북한의 계속된 위협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와 함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정부의 평가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6일과 3월 4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들 발사가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하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과 연관된 것으로 결론 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이런 시험들의 목적이 북한이 향후 최대 사거리 시험을 단행하기 이전에 관련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며 북한이 지난 24일에도 ICBM 성능을 시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이번 제재 조치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을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세 차례의 ICBM 시험을 포함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 영내 안정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활동이 야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동시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이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담긴 중국 견제 목적 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이 담겨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최근 하원을 통과한 중국 견제 목적의 미국 경쟁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수정안을 제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의결된 수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을 담은 수정안 3234조는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과 선박 간 환적 등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중국 기업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등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을 추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원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항과 별도로 북한 정부에 대한 중국의 불법 원조와 교역 등 중국의 악성 행위를 다루기 위해 대통령은 의회가 제정한 미국의 대북 제재법 등을 통해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해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정안에 담겼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당초 하원에서 공화당의 영김 의원 주도로 추진됐지만 본회의 심의에 붙여지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슈머 대표의 상원 수정안에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북한 법안과 대북 제재 연계 조치가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에 있던 미사일 도발 가운데 중국의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미 의원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21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아직 대북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추궁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중국 관련 상원 수정안은 상원과 하원의 조율을 거쳐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 각각 붙여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폐로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비서가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타격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일 한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한국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한국 군부가 북한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담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부장은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설한 객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군과 군수 담당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도 별도 담화를 내고 군을 대표해 한 가지만 명백히 경고하겠다며 만약 한국군이 그 어떤 오판으로든 북한을 상대로 선제 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가차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한국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비서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군부 최고 서열 인사입니다. 앞서 서욱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한국의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징후 시 원점 정밀 타격 방침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핵, 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남, 대미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것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약 반년 만입니다. 특히 북한 최고 2층 차원의 이번 담화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을 파기해 한반도 긴장이 급상승한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 담화에 대해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의 개편은 북한 미사일 능력 증대에 대해 한국군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임을 강조한 겁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이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며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향후 한국과의 대결 구도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제고하겠다는 대목에 주목하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담화가 향후 대남 도발에 명분을 쌓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군사합의 파기가 북한의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대미 벼랑 끝 전술이라는 큰 틀에서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물어서 얻을 것도 있지만 잃을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북한을 한 걸음에 그냥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깬다라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벼랑 끝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가능성을 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박 교수는 또 대남 도발은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이 보다 안전하게 대미 압박용으로 활용해온 카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서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위협행위 등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북한이 당장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기엔 자신들에게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파기를 위협하는 수준의 행보를 보이면서 상황을 지켜보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나서서 깬다 그러면 MDL 인근에서의 대규모 군사 행동, 그다음에 항공기 정찰 이런 거는 북한은 능력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확성기 방송 이런 거는 북한이 굉장히 피곤해하는 일이거든요. 아마 깨도 부분적으로 깨지 전면 파기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담화는 또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동맹 강화와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표방하며 문재인 현 정부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전략적 수싸움을 하고 있는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앞세워 한국의 새 정부가 자신들의 대미 전략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미리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입니다.
미국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우선 강하게 대응을 하게 나오면 또 미국의 입장에 동조해서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기회가 많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두 담화를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실은 데 대해 한반도 긴장고조 국면에서 주민 결속을 위한 위기감 조성과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 고취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부에 실었던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김정은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측을 향해서는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도자가 미리 대응을 잘하고 있다, 확고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편 한국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 등이 3일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4일 남북 간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국적자 9명과 러시아 기관 4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1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3명, 러시아 기관 4곳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새로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중국 하부 조직에 있는 북한 국적자 최명현과 강철학, 김성훈, 오영호, 편광철, 심광석 등 6명과 로만 아나톨리에비치와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 알렉산드르 안드레에비치 가예보이 등 러시아 국적자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운송수단 개발 관련 거래 등에 연루된 아폴론 LLC와 파르색 LLC, RK브리즈 LLC, 질렘 LLC 등 러시아 단체 4곳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부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올해 들어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의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했다며 지난달 24일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일련의 활동은 일본은 물론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일본 내각은 각의를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핵과 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북 대응 차원에서 제재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 관련 핵과 미사일 관련자를 공개하고 외환법에 따라 추가로 제재 대상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 미간일 협력을 통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2006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무기한 자산을 동결하고 대북 송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 제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고 지난달 24일에는 국무부가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달 1일에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북한 기관 5곳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지난달 3일 북한 무역회사 부흥무역과 중국 단둥 리치어스 무역, 러시아의 프로피넷 등 3곳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연루된 혐의로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24일 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하자 다음날 곧바로 조선 은금회사와 러시아 소재기관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 아그로 소유즈 상업은행 등 3곳을 대북 제재 회피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해 유리를 획득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중국 근해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의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VOA가 보도한 아프리카 베냉 동상 건립과 베트남 식당에서의 만수대 작품 판매 문제도 새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한반도 서해상에서 벌어진 수상한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1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항구로 직접 유류를 수송하던 팬데믹 이전과 달리 비북한 선적의 유조선들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북한 선박들의 유류 제품을 환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직접 북한의 항구로 유류를 수송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선적 미상의 다이아몬드 8호가 2021년 8월 북한 서해에서 유엔 제재를 받는 유조선 천마산호와 맞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시점 다이아몬드 8호는 중국 근해에서 포착됐으며 유류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천마산호는 다이아몬드 8호와 맞댄 이후 인근 남포로 입항했습니다. 다이아몬드 8호가 중국에서 싣고 온 유류를 천마산호에 넘기고 천마산호는 이를 북한 내륙으로 옮긴 정황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패널은 2021년 이런 방식으로 호콩호와 유콩크호, 수블리코 등 7척이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유류를 운반하거나 북한 선박과 해상에서 환적을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 선박은 직접 남포의 유류항구로 입항하며 불법 유류 운송에 가담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또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시점 이후부터는 북한 서해상에서 유류를 옮겨 싣는 양상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다이아몬드 8호와 뉴콩크, 수블리코 등 4척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 등재가 권고됐지만 지난해에도 이미 같은 권고를 받은 바 있어 올해도 제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유류 제품, 즉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이 이를 매월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방식이 동원된 유류에 대해선 정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2월 50개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반입되거나 반입대기 중인 정제유가 52만 5,967배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으로 보고한 정제유 반입량 9만 1,900배럴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 의혹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중국 항구에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북한 남포에서 석탄을 실은 선박이 이후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인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5일 중국 저우산 해상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미양 5호와 장안호 등 16척의 북한 선박이 대기 중인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한때 모습을 감추었던 북한의 선박들이 지난해 4월 이후 다시 포착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석탄을 비롯한 모든 광물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 작성에 앞서 BOA가 보도한 아프리카 베냉의 북한 동상 건립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BOA가 공개했던 해당 동상의 도면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인용하면서 전문가 패널은 베냉의 동상 건립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중국의 위장회사를 내세워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30m의 동상을 건립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동상이 지난 2020년 6월과 9월 완공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가림막이 세워졌으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여전히 가려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베냉 정부는 전문가 패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신들은 해당 기관, 즉 북한 만수대 창작사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베트남 하노이의 한 북한 식당에서 만수대 창작사의 그림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한 지난 2019년 BOA 보도 내용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당시 BOA는 하노이에 위치한 북한 고려 식당을 방문해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이 제작한 그림과 수의 작품 등이 미화 500달러에서 1,400달러에 판매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와 만수대 해외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입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언론 등이 지적한 영변 원자로와 평산 우라늄 광산 활동 징후 등에 주목하면서 핵물질 생산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중요 수익원으로 남아있다면서 유엔 회원국 한 곳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2020년과 2021년 중순 사이 북미와 유럽, 아시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최소 5천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 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주요 임무로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미국과 동맹국의 위협을 제기한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WMD 관련 물자를 중국 등 해외에서 계속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존 플럼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이를 미하원 군사위 특수정보작전소위원회에서 2023 회계연도 국방부 WMD 대응을 위한 전략 정책 프로그램 검토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점점 더 위험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한 군사력의 우위에 맞서기 위한 공격적인 생물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가 북한의 WMD 위협과 관련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이 한반도의 분쟁 과정이나 이를 피하기 위해 WMD를 도입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미한연합군은 화생방 및 핵무기에 오염된 환경에서 가동해야 하는 WMD 관련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한반도에 강화된 화생방 및 핵 억지태세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오염 제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또 국방부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의미 있는 이행을 위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8개국과 함께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를 계속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이 북한의 불법 정제유 반입을 막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대북제재 감시 작전은 북한의 밀수 활동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며 중국 기관이 핵 확산 관련 민간 물질을 북한과 이란 다른 위협 행위자들에게 계속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제재 체제와 국내 수출 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국방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을 지원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은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데 열려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며 세심하게 조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접근의 목적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그리고 우리의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콜린 그린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날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생물무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화학전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차기 전략무기로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같은 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부사령관은 WMD 관련 북한의 해외 물자 조달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는 물론 생화학 무기 생산과 연구를 지원하는 다른 이중용도 물품을 해외에서 계속 조달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거론하며 이중용도 물자, WMD에 적용할 수 있는 물품, 지식, 기술의 확산은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계속 직접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확산이 미군의 예상 역량을 복잡하게 하고 서방 미사일 방어망에 맞서며 자신들의 표적화 역량을 개선하고 WMD 관련 생산 역량을 확장하거나 유지하게 함으로써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조달 네트워크가 WMD 프로그램과 운반 체계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기술, 전문 지식을 계속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 네트워크가 국제 제재, 수출 통제, 구입이나 이전 제한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있고 새 환경에 적응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국가들은 WMD 능력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장비와 물질 생산에 자급자족을 추구한다면서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향후 확산 방지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버라 로젠블럼 국방부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차관보도 이날 서면 답변에서 외국 행위자들이 생화학 무기 개발과 사용 방지를 위한 국제 규범과 협약에 계속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로젠블런 차관보는 국무부의 생물, 독소무기 금지협약 관련 준수보고서에서 이들 4개국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특히 당시 보고서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로젠블럼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한국, 일본 등과 조율해 전략자산 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에 나서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를 VOA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In January of last year, I mean, he made it very clear North Korea was going to develop nuclear weapons, more and better nuclear weapons, more and better.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더 진전시키고 더 많이 만들겠다는 매우 정교한 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후 김정은이 제시한 계획을 북한이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며 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예전에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극초음속 무기 도입, 군 정찰위성, 수중과 지상 고체 엔진 ICBM 개발,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무인 정찰기 개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이를 VOA에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풍계리에서 포착되는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핵실험 준비 작업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always wanted to conduct additional tests. Kim Jong-un has talked about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1990년대 북한과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이 오랜 기간 추가 핵실험을 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언급한 전술 핵무기 배치에는 추가 핵탄두 소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이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미사일에 여러 탄두를 탑재하려면 상대적으로 작은 소형 핵탄두가 필요하다고 아인혼 전 특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 시점에 핵탄두 소형화를 추진하면서 무게 대비 위력을 키워 효율성을 높이는 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준비 징후가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단행 시점으로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110주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im in January mentioned that they wanted to grandly celebrate the 110th anniversary of Kim Il-sung's birth, which would be on April 15th. And that time frame also.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했고 또 올해로 김정일 생일 80주년, 김정은 체제 10주년을 맞이하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에 상서로운 해일 것이라며 북한이 태양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것으로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이미 ICBM 발사를 단행했기에 어떤 거창한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단행하는 데 있어 중요 변수로 중국의 반응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강경하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a lot will depend upon North Korea's calculation of China's reaction. And North Korea obviously doesn't want to.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핵실험 실제 단행 여부는 중국의 반응에 대한 북한의 계산에 많이 달려있다며 북한은 중국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고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지지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지만 현재의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추가 제재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이 2016년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을 언급하며 중국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선으로 여겨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정학적 상황이 다르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But the geopolitical circumstances are now very different. The strategic leader-to-leader level relationship between Xi Jinping and Kim Jong-un has been restored. You know, at that time they had not met.
스나이더 국장은 2016년은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기 전이었지만 이제는 두 나라 정상 간 전략적 관계가 복원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는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의 핵실험은 앞서의 미사일 도발들보다 상징적, 정치적인 파장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nuclear testing has more symbolic or political importance. In part because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아이론 전 특보는 핵실험은 국제 안보 활동에서 정상을 벗어나는 행동이라며 미사일 실험을 계속 실시하는 나라들은 많지만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은 매우 도발적인 사건으로 간주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필연적으로 미국이 매우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would be a sense of urgency and a sense of the need to demonstrate U.S. commitment to deterrence, U.S. commitment to its allies, and U.S. determination.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 억제에 대한 의지, 동맹에 대한 공약, 핵무기 실험에 대한 명백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할 긴급성과 필요를 미국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2017년 미국이 동맹과 함께 단결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해 취했던 다양한 조치들을 다시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클랭너 연구원은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전략 자산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s several former commanders of U.S. forces Korea have said is that we haven't done strategic asset deployments since May of 2018. So
클링너 연구원은 전임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말했듯이 미국은 2018년 5월 이후 전략 자산 전개를 중단했다며 다시 F-35, F-22 전투기들을 한국에 순환 배치하거나 영내에 전략 폭격기 연공 비행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미한일 세 나라가 강력한 규탄과 함께 조율된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탈북민 강제 북송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고 공석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인신매매 위험이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중국 당국의 8국민 강제 북송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간행은 고문과 구금,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으로 이어지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탈북민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은 중국이 국제인권과 난민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반인륜적 범죄를 방조하고 사주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통제로 인해 탈북민의 중국 유입은 급격하게 줄었고 중국 당국이 최근 몇 년 사이 탈북민들의 중국 정착을 도는 한국 선교사와 단체들의 활동을 엄격히 단속하면서 탈북민 구출 활동은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떠나는 탈북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해 중국 당국은 법적 보호를 받는 난민 신문을 부여하지 않아 이들 여성을 중국 내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시키고 북한 정부가 보낸 여성들을 노골적으로 강제노동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은 중국 내 합법적 신분이 없어 여전히 기본적 교육과 기타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국적법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먼저 이번 회기연도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고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것을 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우에 관한 국제적 감시를 늘리고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부터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지명과 인준도 의회와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카운터 파트너들과 협력해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과 관련해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합법적 난민 지위, 구체적으로는 북한을 떠난 이유와 상관없이 본국 송환 시 처형의 위험이 있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탈북민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중국 정부에 촉구할 것도 의회와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남성과 결혼하거나 중국 남성과 아이를 가진 북한 여성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고 해당 여성의 자녀가 합법적 거주 신분을 부여받아 교육과 기타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모니터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단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기구는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BUA 뉴스 이조은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view. You may think, think about what you're trying to do to me. Yeah,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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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your mind will let yourself be free.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밤 사이에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최고는 6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앞바다 1 내지 3.5m로 비교적 높게 일고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는 4도, 최고는 17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7도. 신우주는 구름이 많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3도. 강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2도, 최고는 13도.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4도, 최고 13도. 사리원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7도.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9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9도. 해산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12도입니다. 원산은 맑고 최저 7도, 최고는 20도. 청진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는 17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는 0도, 최고 16도. 삼지연은 구름이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영하 3도, 최고는 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지역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3m, 오후에는 1 내지 3.5m.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3m, 오후에 1 내지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역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바다 역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역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북서쪽 외곽 도시 부차에서 드러난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멈출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다른 시기 다른 대륙들에서 여러 전쟁 범죄를 목격했다면서 지금은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가 지구상에서 악함을 보여주는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군의 행동에 대해 러시아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러시아의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명령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인과 고문, 폭발로 살려 길거리에 버려진 팔들, 줄에 묶인 채 뒷머리에 총을 맞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 등이 앞으로 러시아의 이미지로 비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될 것이라며 이 기구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겨냥해 끔찍한 전쟁을 시작하거나 전쟁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을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가 심판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은 일시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구체적 사실을 통보받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점령 기간 동안 부차와 다른 도시들에서 일어난 전쟁 범죄는 오는 5일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수도 외곽 도시 부차에서 드러난 민간인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배에 주먹을 맞은 느낌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동감해서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벌어진 전쟁 범죄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기록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옌스 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CNN 방송에 우리가 유럽에서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민간인을 겨냥한 만행이라면서 전쟁 종식의 책임은 푸틴에게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부차에서 살해된 민간인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오늘 귀담 성명을 내고 그 이후 외곽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겨냥해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국제인도주의법에 위배된다며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일본은 강한 수위로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동유럽 국가 리투아니아 정부는 유럽연합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에 다시 집중하기 위해 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편하고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오늘 트위터에 올린 자료에서 러시아 정규군뿐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민간 용병 집단인 와그너 그룹 역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밀병기로 불리는 와그너 그룹은 그동안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해 활동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가 비밀리에 예비군을 소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가 소집 대상 예비군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약 6만 명의 추가 병력 동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 방송은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이 같은 주장이 정확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아프리카 국가 말리에서의 대량 학살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주 초 말리 중부 모티 지역 모우라 마을에서 많은 주민들이 살해당했다는 극도로 불편한 증언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잃은 모든 민간인들의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국무부는 이번 학살이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용병 집단인 와그너 그룹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무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보도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른 보도에 의하면 말리군이 극단주의 조직으로 알려진 요소를 겨냥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반된 보도는 말리 과도 정부가 공정한 조사관들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상기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리군 당국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국내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개시한 작전을 통해 230명의 반군을 사살하고 5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